시간 조금 전 봉독한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린이 설교 때 나눈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일화는 향년 91세로 2년 전에 고인이 되신 아일랜드인으로서 영국의 구약 신학 교수와 목회자이셨던 알렉 모티어 박사님에 대한 일화였습니다. 그 일화의 장소도 놀라운데요. 다름 아닌 R.C. 스프라우 박사님의 거실이었고요. 그 일화를 글로 나눈 분도 놀라운데 그 글을 나눈 분이 다름 아닌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팀 켈러 목사님 신학생 시절 때 다른 학생들과 R.C. 스프라우 박사님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날 알렉 모티어 박사께서 게스트로 그 자리에 함께하시고 문답 시간에 학생들이 모티어 박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박사님,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모티어 박사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가던 이스라엘 사람을 누가 붙잡고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저는 타국에서 평생 노예 신분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중재자가 우리를 그곳에서 인도해냈고 우리는 바다 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데 아직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셔서 커뮤니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와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성막을 성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본향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곁에 머무르실 것입니다. 모티어 박사님은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마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말할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라고요. 팀 켈러 목사님이 40여 년 전 그날 그 말씀을 오늘도 잊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대해 눈을 뜨게 하신 그런 가르침이었기 때문일 것이고요. 또 신약 성경의 주제로만 생각했던 그 구원의 주제를 구약에서도 발견하게 했던 그런 가르침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해에도 대강절 기간 동안 주일 설교 시간에 구약에서 예수님의 강론을 예고하신 여러 말씀들을 찾아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강림을 기뻐하고 환영했습니다. 올해 대강절에도 구약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을 하면서 특히 이사야서의 초반 말씀을 본문으로 삼게 됐습니다. 우리 작년에 전교인 수련회에 참석을 하신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기독교 작가 데일 랄프 데이비스라는 분의 책을 시편 묵상집에서 시편 1편부터 4편까지의 내용을 말씀으로 삼고 그때 같이 수련의 말씀으로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뒤범벅 인생 가운데 걷는 의인의 길이라는 제목이었죠. 조금 전 말씀드린 그 모티어 박사님처럼 데이비스 박사님도 구약 학자입니다. 작년에 데이비스 박사께서 이사야서 6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으로 The Stump Kingdom, 그러니까 그루터기 왕국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책을 수련회 때에서도 경험을 했던 것처럼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이시기도 하신 그분의 그 목양의 손길이 풍부한 참으로 귀한 이사야서 주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그 Stump Kingdom, 그 그루터기 왕국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것을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요. 또 그래서 올해 강림절 메시지를 그것을 바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세의 그루터기, 또 동정녀의 임신과 출산,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아기, 또 영원하신 아들의 강림,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역할에 대한 이 모든 표현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사야서 말씀에서 나오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사야서 초반에 나오는 말씀들이고 표현들입니다. 참으로 이사야와 그의 시대에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요구하신 구원자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과 동일한 분이시고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내용을 시작하는 강림절 첫 주일 이 시간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한결같은 구원을 증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사랑을 더욱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서 우리 모두 주님의 강림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한 기다리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연결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인 이사야서 6장에서 우리는 조금 전 제가 말씀을 드린 아기 예수의 신분과 역할에 대해 잘 알려진 표현들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6장에서는 그 표현들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사야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6장을 바르게 이해하고 6장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을 가리켜서 선지자의 call and commission, 그러니까 선지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6장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입니다. 만약 6장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를 파송하신 말씀이라면 그러면 그 전 말씀은 뭐가 됩니까?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파송을 받기 전에 자기의 의지와 열정으로 선지자 행세를 한 내용이 그 말씀이 됩니까? 이 전 말씀이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경우를 봐도 80세 나이에 미디안 광야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파송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날 이전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그날 이전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또 어린 사무엘의 경우를 봐도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근데 그날 그 시간 이전에도 어린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분하신 하나님의 권속이었고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떨기나무 사건이 그랬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 사역을 이사야는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사야에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의 사건은 이사야 자신이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을 앞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해 더욱 확실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아기 예수의 강림에 대해 하신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찾아주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본문 6장에서 얻게 됩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사야를 대하시면서 드러내신 그 성품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홀로 만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어떤 성품의 소유자이신지 우리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슬퍼하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정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의 그 첫 번째 부분이죠.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라고 시작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는 누구입니까? 우시아는 아사랴라고도 불리웠던 왕으로 그 북왕국이 멸망하기 약 20년 전까지 남왕국을 통치했던 유다의 왕이자 남왕국을 52년이나 통치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16세 어린 나이에 왕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로 이전 여러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신실한 왕이 되고자 노력을 했던 그런 유다 왕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우시아의 왕위에 감사하고 또 거기에 대해 어떤 소망을 가졌던 것,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진정한 영적 부흥과 개혁을 위해 소망을 가졌던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대하 26장에 가보면 애석하게도 우시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와 풍요로움 속에서 자기의 자만과 싸우기를 그칩니다. 그리고 왕의 위치에서 왕 뜻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느 때 정점을 찍었는가 하면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아닌 그가 향단에 분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제사장에게 구분된 일인데 그것까지 하면서 자기 뜻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81명의 제사장들이 우시아에게 다가와서 말립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호소를 합니다. 하지만 우시아는 그들의 호소를 뿌리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우시아는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는데 그 81명의 제사장들은 우시아의 모습을 보고 있죠. 우시아를 쳐다보는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돋아서 그 나병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시 성전에서 끌어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시아 왕은 나병이 낫지 않아서 죽을 때까지 사람들에게서 격리된 삶을 살게 됩니다. 당연히 성전에는 다시는 출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왕의 행세를 할 수 없어서 왕위까지 빼앗겨서 그의 왕위가 그의 아들에게 전가가 됩니다. 한때 신선한 소망을 주었던 왕의 그 형편없는 말년을 목격했던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날 왕의 죽음은 이제 누구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 하는 어떤 허탈감으로 그를 인도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슬픔과 절망 또 혼돈스러움 속에서 이사야는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전보다 다른 모습으로 이사야를 만나주십니다. 우리 그 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1절이 이랬죠.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유다의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왕들 위의 왕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유다의 왕은 왕관을 벗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왕은 보좌에 앉으셔서 그 왕관을 가지고 왕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왕위로 통치하십니다. 유다의 왕은 불미스러운 말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존귀와 위엄에 변함없이 가장 거룩한 성전을 충만하게 채우고 계셨습니다.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 그날 그분을 통해 이사야는 분명히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사야의 시대와 충분히 비교할 수 있는 어두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대가 어둡다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측정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 삼아서 볼 때 이 시대는 어두운 시대다. 그 시대는 더욱 어두운 시대였다. 이렇게 어떻게 측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 중에 두 문화, 두 시대를 서로 비교하면서 어느 쪽이 더 어둡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이것은 사회법이나 사회제도를 비롯해서 사람의 겉모습을 가지고는 바르게 측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측정할 수 있습니까? 그 사회가 각자 개인적인 이념을 앞세워 목적하는 삶을 이상적인 삶으로 생각하고 이상적인 삶으로 선전하며 이상적인 삶이라고 도모하면 도모할수록 그 사회는 어두운 사회가 되고요. 그 시대는 어두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오바댜서를 길게 묵상하면서 그때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을 정죄하실 때 죄인에 대해 지적하시는 것은 어떤 생각이나 행실처럼 죄성이 드러난 모습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깊은 것입니다. 그런 생각과 행실들을 일으키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짚어주십니다. 그 중심은 어떤 것입니까? 죄인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정죄하실 때 지적하신 그 타락의 중심은 자만이자 자고 그러니까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적들을 드높이는 성향입니다. 영어로 한마디로 하면 프라이드죠. 프라이드.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겸손한 척을 한다 해도 자기 속에 있는 자만한 성향을 문제 삼지 않고 그런 성향을 애통해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나는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나는 나의 어떤 몇몇 가지 행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으로 회개를 다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행실을 낳는 것, 그런 생각들을 낳는 나의 이 타락한 모습, 그래서 높으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분을 피해서 내 자신을 그분보다 더 높이려고 하는 것,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magnify, 확대시키고 가장 거대하게 하는 것, 절대자이신 그분을 내려놓고 내 자신이 내 삶의 절대자가 된 모습들, 이것이 잘못이다, 이것이 나의 망가진 모습이고 이것에 대해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 저와 성도님들은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의 자만과 자고를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우리 우시아 왕이 나병에 걸렸던 그 재앙을 받았던 그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는 지금 거룩한 성전에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도 특별하고 거룩하게 보였겠지만 왕의 옷은 더욱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위를 드러낸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성전을 들어가서 훼손을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기도를 상징했던 향단에 가서 불을 지핀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거룩한 모습입니다. 엄숙하게 보입니다. 심지어 겸손하게까지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는 문제가 있었고요. 문제가 참으로 컸습니다. 그는 그 일을 담당한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내 자신을 선전하라는 시대입니다. 내 자신을 드높여야 한다는 시대입니다. 아무도 신이, 심지어 신이 있다면 그 신마저도 나의 동의 없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이 나를 움직이려면 나를 한번 설득해 봐라 이렇게 대드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런 이 세상의 물결에 휘말려 살던 우리들, 그러다가 이 시대의 가치관의 회의를 느끼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면서 성전 하나님의 목전을 찾아서 주저앉은 우리들, 그런 우리가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너머,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고 세상에 속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은 동정과 위로로 충만한 눈입니다. 동정과 위로가 풍부한 그런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에게서 찾고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할 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서 찾았고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했구나.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지 못하지만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실존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더욱 믿는 이런 강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보십시다. 오늘 두 번째로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동정하시는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이사야서 6장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것이고 그 거룩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도 적절하게 보여주신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그 말씀을 먼저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며 서로 부르고 서로에게 화답한 것입니다.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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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데일 랄프 데이비스 박사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우리가 문자를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볼드 좀 진하게 그 글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밑줄을 치죠. 언더라인. 구약에도 그걸 볼드하고 밑줄 치는 그런 테크닉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반복이라고 해요. 여기서 나오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고 볼드 레러로 밑줄을 긋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우리가 그걸 잘 사용하기 때문이죠. 천사들의 찬양 소리였습니다. 여기서 그 천사들을 스랍이라고 부르시죠. 스랍은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었습니다. 날개가 세 쌍을 각각 가지고 있는 그런 천사였는데 그 스랍이라는 그 단어 풀이를 해보면 아마도 그 단어는 그 불붙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천사들의 그 겉모습이 우리가 육안으로 그 천사를 봤을 때 이렇게 광채가 나다 못해 이렇게 불붙는 것 같은 불에 붙어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한 그런 천사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로 상징이 되지요. 그것처럼 그들도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럴만하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서 그분을 섬기는 천사들이라면 거룩해야겠죠. 그런데 그렇게도 거룩한 이 스랍들, 천사들, 그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날개로 자기 자신을 가리게 됩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거룩하신 모습은 거룩하지 못한 모든 자들을 겸손하게 합니다. 그 거룩하심 가지고 우리를 굴복시키세요. 그리고 가장 거룩한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의 천사들마저도 자신을 가리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 앞에서 사람이자 죄인인 이사야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그날 성전을 찾았던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께 호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드리기 위해서이었을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도 믿어왔고 어떤 유다의 영적 개혁을 기대했던 왕이 저렇게 허무한 말년을 보내고 저주의 투병 속에서 생을 마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사야는 하나님 저를 왜 이런 어려운 시대에 선지 사역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도움인 것 같은 그 왕마저도 거두어 가십니까? 이게 몇 대에 한 번 나온 의로운 왕이었습니까? 주님의 의로움을 실천하고자 했던 왕이 또 어디 있었습니까? 그가 가면 이제 어떤 왕이 그 왕위를 차지할지 우리가 모르는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기도를 드리려고 성전을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가 성전을 찾았던 시간은 제사장이 없었던 시간이고요. 성전 사역자들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혼자 성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다른 인물들이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기 예배나 제사의 시간이 아니라 어떤 한적한 시간 그냥 그가 성전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생각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주시고 천국 보좌의 좌정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순간 이사야가 가졌던 생각은 단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대의 배경으로 볼 때 의롭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날 이전에도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전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불쾌해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쾌해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신실한 사역자였음이 분명합니다.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성경 어느 시대의 배경에 이사야를 논다고 해도 그는 의롭고 신실한 사람으로 부각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해서 정말 이보다 더 노력한 사람이 있을까? 이보다 더 신실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을까? 라고 말해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참 귀감이 되는 인물이죠. 그런데 그런 이사야마저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압도를 당할 뿐 아니라 그분 앞에서 나의 어떤 성실함과 나의 거룩함에 대한 무엇 하나도 주장할 수 없도록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가 자신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하나는 나는 부정한 사람들 사이에 사는 그들과 다를 것 없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런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면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자신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평가하고 그 평가를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의식에 의해 열등의식에 빠져 살기도 하지만 또는 우월주의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내가 이 부분은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괜찮다. 왜 우리가 괜찮다는 평가를 하는가? 누구와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그보다 낫다는 생각에 만족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 앞에 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남보다 좋았다라는 평가도 아니고요. 그런 기준도 아니고 인류의 평균도 아닙니다. 평균을 내서 평균 이상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신 성품입니다.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성품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점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이 사실을 한때 알았고 믿었으면서도 이제 잊고 사는 것보다 가련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학기 말이죠. 학생들에게는 이번 학기 말에 그 과목에서는 적어도 B 플러스는 나오겠다 장담을 했는데 성적표를 보는 순간 딴딴딴 F라는 충격적인 기록을 발견하는 그런 경우와 같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죽은 뒤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자신의 성적표를 본 것입니다. 그날 성전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 또 의와 도덕에 대해 성품에 대해 회복할 수 없이 낮은 낙제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단순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이사야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의 거룩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가진 그에 대한 모든 소망을 짓밟아버리시는,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매정하고 무자비한 행동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우리를 동정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를 동정과 위로의 눈으로 보시는 분뿐이 아니라 우리를 동정과 위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 주소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나의 어떤 바람이나 나의 망상에 쌓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정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강절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신지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많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우리 모두 실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자책하고 우리가 낙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절망, 그 너머로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현주소에 대한 바른 관점 뒤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구원을 주시고 어떤 만큼의 은혜를 주셨는지 바른 이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가 고백한 한 가지, 나는 이제 죽었다. 그 고백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는데 그 말씀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사야를 용서해 주시고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하시겠다는 건지 구원을 안 하시겠다는 건지, 얼핏 들으면 그들을 구원 안 하시겠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을 구원 안 하신다면 이사야에게 이 말을 가서 하라라고 명하실 필요도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 목적은 구원입니다. 우리 살아생전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음을 목적하셨다면 나에게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마음이 강팍한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 강팍한 마음의 변화 없이 그냥 가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맡기시고 백성에게 가서 하라고 하세요. 무엇을 위함입니까? 그들의 깨우침과 돌이킴과 구원의 은총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이사야서를 보고 우리가 또 구약의 다른 내용들을 볼 때 이사야가 전파한 이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같은 말씀을 통해 어떤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내가 들은 줄 알았는데 듣지 못하고 있다고? 내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보지 못하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보여주지 않으신 것이 아닌데 내가 그동안 마치 듣지 않은 것처럼 보지 않은 것처럼 행했구나.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출애굽기 사건, 그건 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것이 너의 역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잊고 있었구나. 이 말씀은 분명히 회개와 회심을 뜻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두운 시대에 선포된 선지자의 말씀 앞에 위기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왔다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허락하신 용서와 죄사함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얻고 그래 나에게 말씀하셨지, 보여주셨지, 왜 내가 그것을 잊고 살았지, 왜 내가 그것을 뒷전에 놓고 그것을 앞세워 기억하지 못했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이사야가 받은 구원과 사죄, 용서의 그 은총을 그들이 모두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와 죄사함을 받게 됩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로 돌아가서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러니까 제단에 있는 그 불 속에서 피어있는 숯 하나를 건져 손에 가지고 와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단에 있는 숯 하나를 가지고 와서 입에 대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그루터기 왕국이라는 그 책을 쓰신 데이비스 박사께서 그 점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 제단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제단에서 있었던 일이 이사야에게 적용이 되었다. 그래서 그 제단에서 있었던 일이 이사야에게 적용이 되었을 때 그의 죄책이 덜어졌고 그의 행실이 하나님에게 일으켰던 불쾌감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 제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들이 그 제단에서 날마다 이루어집니까? 제물이 바쳐집니다. 무엇을 위한 제물입니까? 죄 많은 우리들의 속죄를 위한, 우리의 속량을 위한 제물들이 그곳에 바쳐집니다. 그 숯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육축들의 피를 받아내고 그 육축들이 탈 때 그 육축들을 태웠던 숯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제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그의 입술에 적용을 해주신 것입니까? 그의 심령에 적용해 주신 것입니까? 그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제사가 상징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그날 이사야에게 적용이 되면서 이사야의 모든 죄에 대한 사면이 선포된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는 오직 단 한 분과 단 한 사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고 예고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우리와 똑같은 은혜로 우리와 같이 우리를 속죄하신 대리인의 죽음에 의해 용서를 받았습니다. 제단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사야에게 적용이 되고 곧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성자의 그 은혜로운 구원의 혜택이 그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역을 맡기시지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은 참 유명하지요. 그래서 특히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나를 보내소서 해서 어디로 파송을 받고 하는 이 일들에 대한 그런 힘을 얻습니다. 안목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절은 많이 보지만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이사야가 도대체 나를 누구에게 보내시고 어떤 일을 담당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멀리 옮기시고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 이 일을 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위로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전하지만 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언제까지 하라고요? 그 땅이 외세의 침범을 당해서 초토화되고 거민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그때까지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십니다. 그 데이비스 박사님은 그래서 이사야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떤 사역을 주셨는가? You will not be successful. In fact, you will have no fruit. 그러니까 너에게 맡긴 사역은 말씀 사역이고 복음 사역이지만 너는 이 사역이 뜻한 그런 어떤 성공을 하지 않을 것이다. 복음의 열매를 맺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어디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 8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서 그 사역지에서 인내를 할 수 있겠죠. 참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어떤 전문 선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말씀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고 어떤 사람들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무엇 다음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의 선포를 받은 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 시즌에 생각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와 관련된 그 구원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언제나 말씀해 오셨던 메시지고요. 그 메시지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거룩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이심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우리가 맡은 인생 길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하루하루 감당해내는 그런 인내, 부족한 인내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을 겸손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일으키시기 위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구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6장 선지자가 주님 앞에 소명을 받고 파송을 받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며 또 우리를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사야가 받은 구원은 그 시대의 고유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같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단에 바쳐졌던 그 수치를 통하여 사면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고귀한 뜻을 맡기시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번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에 크리스마스 캐롤과 여러 가지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지만 이 시즌이 우리에게 왜 기쁜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고 무너지며 다시 지음을 받는 반복적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아기 예수의 강림에 눈물로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